뉴스를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4월 30일 목요일의 뉴스통 문을 활짝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오늘은 4월의 마지막 날이자 한국에서는 공휴일인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북한 주민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냥 평일이시죠? 여러분을 위한 방송 뉴스통도 그래서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또 5월 1일인 내일은 한국에서는 근로자의 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노동절이라고 하죠. 한국은 내일도 쉬는 날인데요. 북한에서도 노동절에는 쉰다고 해서 내일은 뉴스통 방송도 쉽니다. 자,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는 뉴스통.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들 선별해서 알려드리고요. 지금 북한은 코너에서 현재 북한 소식들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그리고 열정으로 똘똘 뭉친 우리 국민통일방송의 기자들이 직접 발로 뛰어 취재한 소식을 전하는 시간, 현장 24시 코너 함께하고요. 목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에서는 중국에 대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소식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생활정보와 날씨, 환율, 기름값 정보 등도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저 신지은과 함께하는 매일 영어 시간도 함께합니다. 그럼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알아볼까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게 공식 후계자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북한당 정치국 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당 정치국 회의에서 김여정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재임명된 것은 백두혈통의 통치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다만 여전히 정치국 후보위원에 머물러 있는 김여정이 곧바로 후계자의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을 것이란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복귀 후 한 차례 공식적인 절차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국의 군과 정보당국은 최근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적으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9일 군 소식통은 국회 국방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북한 김정은 동향에 대해 질의를 해왔다며 국방부와 합참 정보당국은 김정은이 정상적으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평가 결과를 회신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군과 정보당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1일 이후 공개적인 활동을 하고 있진 않지만 그의 통치 방식인 감사, 생일상 등 메시지 발신을 통해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정 타격으로 북한이 17년 만에 국내용 국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외교 전문 매체 포린폴리시가 보도했습니다. 금융 전문가인 토머스 버는 포린폴리시의 기고한 글에서 공채 규모는 북한 예산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알려졌으며 발행 목적은 시중에 유통되는 외화를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북 제재로 국제금융기구에서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북한이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취한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로 미등록 외국인들을 꼽으며 철저한 방역 조치와 의료 접근성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외국인 밀집지역 방역 강화와 함께 이들이 신분 걱정 없이 마스크를 공급받고 보건소나 의료단체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우리나라에 약 38만 명의 미등록 외국인들이 체류 중이라며 불안한 신분으로 의심 증상이 있어도 선별진료소를 찾지 않을 개연성이 높아 언제든지 지역 감염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방역의 사각지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오는 6월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예비군 훈련을 또다시 연기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세 번째 연기입니다. 국방부는 29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전반기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당초 올해 예비군 훈련을 지난 3월 2일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4월 17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후반기 훈련 시작 일자와 유형별 훈련 방법 등에 대해 코로나19 상황과 훈련 준비 여건을 고려한 뒤 훈련 개시 45일 이전에 재판단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통계 사이트인 월도미터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313만 명에 이르고 누적 사망자는 21만 7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 수 1위인 미국은 여전히 2만 명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10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5만 9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스페인은 신규 확진자가 2,700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23만 5천여 명, 누적 사망자는 2만 3,800여 명입니다. 이탈리아는 확진자가 2천 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2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2만 7천 명입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치열한 개발 경쟁을 벌이는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일본이 뛰어들자 중국이 긴장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29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2026년까지 극초음속 미사일의 초기 버전을 배치하고 2028년에는 개량 버전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최소 시속 6,120km의 속도로 지구상 어느 곳이든 1시간 이내에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센카쿠 열도 등을 놓고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중국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베이징의 군사 전문가 저우 천밍은 일본이 성공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면 중국 해군의 활동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북한은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정원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북한 당국이 중국에 파견된 노동자들의 체류를 당분간 연장한다는 지시를 하달했다는 소식인데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노동자들을 쉽게 입국시킬 수 없는 데다가 새로운 인원을 파견하기도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데일리 NK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최근 중국 랴오닝성과 지린성 등지의 식당과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무자들의 체류 기한이 올해 말까지 연장 결정됐다고 합니다.
좀 난감할 것 같은데 중국에 체류 중인 노동자들과 간부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현재 이 같은 결정은 중국 내 북한 대사관을 통해서 각 지역 무역 일꾼 및 노동자를 관리하는 간부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에 나가 있는 한 북한 일꾼은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은 이번 결정에 반색을 하고 있다며 비로소 영업이 중단되면서 벌지 못한 돈을 채울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난감한 반응이 아니라 좀 내심 반기는 것 같은 그런 반응을 전해주셨는데요. 자, 유엔의 대북 제재로 인해 송환될 위기에 처했던 노동자들도 이 같은 지시를 반기고 있다고요?
네, 이번 조치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체류 기한이 안정화됨에 따라서 기술 학습생으로 신분을 속이거나 비자 없이 입국한 노동자들의 경우에 불시에 귀국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을 덜게 됐다는 반응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대북 제재 결의를 통해서 지난해 말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송환되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후에 신규 노동 비자 발급이 어려워졌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북한 당국은 노동자들을 학생이나 산업교류생, 일시 방문자 등으로 신분을 위장해서 중국 기업에 파견해 왔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렇지만 현지 상황이 썩 좋지는 않다고요?
네, 중국 내 북한 식당의 상당수가 아직도 운영을 정상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 당국은 지난달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문을 닫았던 중국 내 북한 식당에 영업 재개 및 노동자 복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여파로 중국인들이 식당 자체를 자주 찾지 않으면서 북한 식당도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게 현지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식당뿐 아니라 공장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의류 공장들은 마스크와 방호복 제작으로 공장이 정상 가동되고 있지만 그 외에 임가공 및 조립 공장들은 중국의 내수 경제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물량이 없어서 가동 정상화를 아직까지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중국 자체도 좀 아직 위기다 보니까 여러모로 어려움을 현지에서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얼마 전에 해외 노동자들에게 당 자금 납부 지시가 내려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 있잖아요. 이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요?
네, 북한 당국이 노동자 체류 연장을 결정하면서 혹시나 당 자금 요구가 더 앞으로 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네.
이 북한 당국이 노동자들의 업무 복귀를 지시한 직후인 이달 초 실제로 충성 자금 상납을 요구한 바 있잖아요.
네.
또 앞서 지난 1월 말에도 1분기 당 자금을 앞당겨 납부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지시들이 앞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좀 우려가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 바로 살펴볼까요?
네, 북한 주민들에게 그의 쌀농사 작황이 다음에 식량 사정과 직결된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네.
쌀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에 당장 대규모 식량난까지 발생하진 않겠지만 쌀값 상승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올해 북한의 식량 작황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이 벌써부터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데일리엔키 소식통에 따르면 평안남도 평성과 자산, 백송, 후탄의 대형 농장들에서 모판에 쓸 비료가 부족해 벼와 옥수수 냉상모가 노란색을 띠고 제대로 피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이쿠, 논에 심기 전 모판에서 키우는 벼들이 제대로 크지 못하는 걸로 들리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요?
네, 현지 농업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비닐 방막, 그러니까 비닐하우스에 쓰는 그 비닐이 부족해서
네.
온도 보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게 그 원인인 것 같다고 하고요. 또 통상적으로 이 모판에 쓰는 비료는 국가에서 파종을 할 때 농장별로 공급을 해주게 돼 있는데
네.
올해는 국가 공급이 거의 없는 형편이라고 하네요. 또 시장에도 비료와 농약이 거의 없어서 필요량의 40%도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비료 부족 현상은 평성 일대뿐만 아니라 평안도 서해안 지역인 숙천군과 문덕, 평원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비료나 농약이 없으면 사실 잘 자라기를 기대하는 게 좀 지나친 기대가 아닐까 싶은데 이 서해안 간척지의 경우 상황이 좀 더 심각하다고요?
네, 간척지의 경우는 토양 자체가 좀 달라요. 그래서 부식과 질소의 함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다른 농지보다 질소 비료를 많이 뿌려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 새로 해군 간척지도는 사실 이 질소 비료 살포량에 따라서 수출량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현지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간척지 논에는 질소 비료의 효과성이 가장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지에 비료가 부족해서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거죠.
아,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비료 공급을 늘리는 게 우선일 텐데요. 이게 당장 가능한 일일까요?
네,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초부터 국경이 봉쇄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비료 지원이나 수입이 급감한 상태죠.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 당국은 각 공장들의 비료 증산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장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서 생산 차질이 빚어지면서 공급량에 한계가 있다는 건데요. 농사에는 적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올 한 해 농사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을 입을 수 있는 만큼 당국 차원에서 비료 지원이나 수입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좀 빨리 수립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실적인 대책이 빨리 수립되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북한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정환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별빛, 달빛 모두 모두 모아서 우리 북한 주민 여러분의 어려운 경제 사정과 살림살이에 보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크릿의 별빛, 달빛 듣고 올게요. 네, 패기와 열정으로 똘똘 뭉친 우리 국민통일방송의 기자들이 직접 발로 뛰어 취재한 소식을 전하는 현장 24시 시간입니다. 이정철 기자, 손태훈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열심히 뛰셨나요?
엄청 열심히 뛰었죠.
끝나고 왔습니다.
네. 최근 한국에서는 유튜브 방송에 도전하는 탈북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자주 보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네. 북한에서의 경험과 그리고 한국에서의 정착 생활을 주제로 다양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탈북민 유튜버들의 삶을 이정철, 전태우 기자가 또 취재를 해오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두 분은 개인 유튜브 혹시 하고 계신가요?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제 친구들 주위에서 요즘에 네.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저도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좀 네. 압박감 때문에 요즘 주말 시간 날 때마다 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태우 기자는 어때요?
저도 하고 싶어 합니다. 네. 옆에서 다 많이 하고 있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유튜브로 많이 돈을 버는 이런 사례를 봤을 때 네. 아, 이게 시작을 하긴 해야 되는데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네, 어서 갈피를 잡으시길 바라고요. 네. 자, 확실히 유튜브가 대세긴 대세인 것 같은데 이정철 기자는 어떤 탈북 유튜버를 만나고 오셨나요?
네, 저는 북한을 떠나서 한국에서 유튜브를 하는 분들 중에서 박은희 씨를 만나봤는데요. 박은희 씨는 작년부터 유튜버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인 소개 직접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원산에서 자유를 찾아서 2012년에 탈북한 박은희입니다. 지금 대학생으로 경영학 공부하고 있고요. 유튜브라는 컨텐츠를 만드는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네, 보통 대학교 공부하고 있으면 바쁠 텐데 또 시간 날 때마다 유튜브 컨텐츠 제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막 든 생각이 북한 청취자분들 중에는 이 유튜브라는 단어가 좀 생소한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유튜브가 뭔지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 유튜브는 인터넷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에서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유자는 당신이라는 영어 단어죠. 또 튜브는 텔레비전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신만의, 나 자신만의 텔레비전이라고 해석해도 될 텐데요. 유튜브는 현재 91개 국가에서 18억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홈페이지입니다. 지도상에서 한국과 정반대편에 있는 영국에서 누군가가 영상을 찍어 올리면 한국 및 전 세계 사람들 누구나 그 영상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네, 북한도 유튜브 채널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네, 북한도 에코 DPRK라는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는데요. 조선의 메아리 정도겠죠, 해석하면. 이 채널을 통해서 북한 체제를 소개하거나 또 선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18억여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유튜브, 그 18억 명 중 한 명이 박은희 씨일 텐데요. 박은희 씨의 유튜브 채널이 궁금해지는데요. 뭐 채널명이 뭔가요?
네, 박은희 씨의 유튜브 채널명은 리벌티21인데요. 현재 구독자는 약 1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 채널명에도 숨은 뜻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박은희 씨에게 직접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일단 저의 유튜브 채널명은 Liberty21이고 이건 한국말이 아니고 영어고요. Liberty는 네네. 자유라는 뜻이고 21은 21라는 숫자인데 제가 21살에 자유를 찾아서 북한을 탈북했다라는 의미에서 정말 그런 상징을 표하고 싶었어요. 저만의 상징.
21살의 자유라. 벌써부터 은희 씨가 말하는 자유가 느껴지는데요. 그럼 네. 은희 씨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은희 씨는 북한의 다양성을 전달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요. 한국에도 북한 관련 매체가 있고 또 전문가들도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모든 면을 전달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박은희 씨는 자신이 직접 겪어봤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북한의 다양성을 알려주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양성. 다양성이라는 게 참 뭐 많은 걸 내포하고 있는데 네. 박은희 씨가 얘기하는 다양성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박은희 씨가 얘기한 걸 보면 북한에 대해 보통 생각하면 딱 떠오른 이미지, 그러니까 장면이 핵, 김정은, 북한 체제 등 네. 흔히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잖아요. 박은희 씨는 이러한 단어들도 북한을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북한 주민에게 집중해야 함을 강조했는데요. 이를테면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한국과 같이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산다면 행복을 즐길 줄 알고 더 열심히 또 더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능력과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실제 제가 인터뷰하면서 본 박은희 씨는 영어도 잘 하시고요. 또 대학교 생활 중에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도 키울 만큼 제가 감히 평가할 수 있다면 정말 다양한 일을 하면서 또 건실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실제 그렇게 살고 있는 분인 것 같았습니다.
네, 박은희 씨 이야기 듣다 보니까 좀 유튜브 하고 싶어지시죠, 태우 씨?
네, 네. 아, 유튜브 하고 싶습니다.
네, 얼른 시작하시죠. 네. 저도 조그맣게 유튜브 경제 관련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네. 은희 씨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구독을 네. 해야겠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유튜브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우리 태우 씨도 있으니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또 집이나 공원 또는 커피숍 같이 촬영 장소가 필요한데요. 보통은 카메라와 장소 이 두 가지가 유튜브 영상 촬영에 필요한 필수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박은희 씨 같은 경우는 좀 달랐어요. 제가 유튜브 시작을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인지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뭔가 드렸습니다. 좀 다른 대답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어떤 대답이었나요?
네, 박은희 씨는 일상에서 자유를 느끼고 있는 모습을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자신의 채널, 그러니까 통로를 통해 시청자는 보통 자신이 일상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주제로 했을 때 더 많이 시청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오늘 뭐 했는지 또 뭐 먹었는지에 대해 얘기하거나 사랑의 불식착 같은 연속극을 보거든 느낌 등 이런 일상적인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쉽게 공감하고 다가올 수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게 자신의 목표라고도 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지금까지 박은희 씨가 한 얘기가 자유가 있는 사회에서는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정철 기자가 그래서 자유에 대해서도 여쭤봤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또 많이 여쭤봤습니다. 네. 박은희 씨는 목숨 걸고 북한을 떠나며 원했던 자유에 대해 줄곧 이야기했습니다. 자유로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근본적인 자유. 예를 들면 긴 머리 해보고 싶고 또 청바지도 입어보고 싶고 짧은 치마 입고 싶고 또 태어난 고향을 마음대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근본적인 자유였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박은희 씨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나의 자유는 내가 원하는 꿈을 가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는 자유, 제한이 없는 자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삶에 모든 나의 기회들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유예요. 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 내가 인식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그런 지식들을 누구와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거, 제재 없이. 그게 자유인 것 같아요. 표현의 자유, 가장 중요해요, 저한테는.
네, Liberty 21, 21살의 자유, 유튜브 채널명 이름, 그리고 박은희 씨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사실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박은희 씨 목표는 뭘까요?
박은희 씨는 유튜브를 하는 게 자신의 사명이기도 하다고 얘기했는데요. 미래에 통일이 됐을 때 친구들과 가족에 떳떳하게 자신은 통일을 위해서 뭐라도 했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북한에서 왔지만 제 주위에 이런 친구들 많은데요. 한국에 오면 장학금 또 집, 대학에 가면 공부할 수 있는 돈도 주잖아요. 친구들 중에는 나중에 한국 사회에서 받은 걸 돌려주고 싶다면서 부자가 돼서 세금 많이 낼 거다. 또 한국의 발전이나 통일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 등 이런 탈북민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멋진 친구들이네요.
그 중에서 은희 씨도 통일을 위해서 귀화하고 싶다고 했고 또 언젠가 북한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자신이 누리고 있는 자유를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네, 정말 멋진 탈북민 청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다 든든합니다. 제 옆에도 계시고요. 네, 이번에는 다른 탈북민 유튜버를 한 분 더 만나볼까요? 이번 소식은 전태우 기자가 준비하셨죠?
네, 이정철 기자가 그 개인 방송을 이제 막 시작한 유튜버를 취재를 했다면
네.
저는 이 탄탄한 구독자 수를 바탕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탈북민 유튜버를 한번 만나봤습니다.
만 명보다 더 많은...
훨씬 많습니다. 10배입니다.
그래요?
네, 바로 탈북민 허준 씨의 휴먼스 오브 노스 코리아라는 유튜브인데요. 먼저 어떤 채널인지 허준 씨의 목소리를 통해 들어보시죠.
제 유튜브 채널은 이제 휴먼스 오브 노스 코리아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탈북 유튜버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면 우리나라 시청자가 아니라 해외 시청자가 대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어떤 재미를 위한 그런 컨텐츠보다는 좀 더 사람들이 진짜 좀 더 관심을 먼저 좀 끌게 하기 위한 그런 컨텐츠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이상한 짓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미 다른 탈북 유튜버들이 많이 우리나라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또 잘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까지 굳이 뭐 할 필요는 없다. 그 사람들 타겟으로 이렇게 컨텐츠를 제작할 필요는 없다라고 느껴졌어요.
허준 씨는 대학생으로 현재 구독자 수 18만 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와우.
네, 구독자 수 10만 명이 넘으면 네. 받을 수 있는 실버 버튼을 수상한 유튜버입니다. 유튜버를 시작한 지는 현재 약 1년 정도 됐다고 하고요. 특이점이 있다면 다른 탈북 유튜버와는 다르게 채널의 주 시청층이 외국인들이라는 점입니다.
네, 근데 뭐 허준 씨가 좀 특별하게 이상한 짓을 한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뭐예요? 네,
허준 씨가 이상한 짓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이게 뭐냐면 좀 허준 씨는 유튜브에서 네. 좀 북한에 대해서 진지하고 어려운 주제를 던지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진 않아요. 좀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좀 가벼운 영상들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거리에서 네. 북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런 사람들의 반응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북한 사람이 갑자기 악수를 요청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 이런 사회 실험 영상들이라고 하죠. 이런 영상들을 좀 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허준 씨가 그런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허준 씨의 학교에 외국인들이 좀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아.
이들과 이야기를 네. 해보면서 좀 느낀 게 많았다고 합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저희 학교에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지만 팀플도 뭐 할 때마다 외국인 한 명씩 웃고 있었고 제 이 친구들하고 같이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북한에 대해서 모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오직 알고 있는 거는 사실 김정은 정권이라든가 아니면 좀 정치적인 이슈에만 사실 좀 지나치게 편중되어서도 알고 있다 보니까 저는 좀 이걸 사실 북한도 사실 다 사람 사는 곳이고 꼭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 이런 것도 정말 많은데 정치적인 그런 배경지식밖에 없으니까 좀 안타까움이 컸었어요.
이외에도 허준 씨가 그 외국인들에게 좀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밝히면요. 출신이 특이하다 보니까 네. 외국인들이 정말 끊임없는 질문 공세를 했다고 해요.
네.
사실 그런 게 하나하나 다 대답해주기 힘들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냥 영상으로 하나 만들자. 그래서 귀찮아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네, 동기도 참 재미있는데 네. 그럼 영상에서 직접 영어로 말씀을 하시나요?
영어로 영상을 제작하지는 않고요. 네. 영어 자막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을 하는데 네. 실제로 이 영어 자막에 할애하는 시간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힘들죠.
네. 네. 그러니까 목소리가 나오는 장면마다 하나하나 자막을 달아줘야 되고 그거를 다시 영어로 바꿔줘야 되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네, 정말 그렇겠네요. 이 허준 씨의 구독자층은 근데 어떤 사람들인지 지금 문득 궁금해졌거든요.
네.
한국인 구독자는 없는 건가요?
허준 씨의 구독자 중에 90%는 미국인이 가장 많다고 하고요.
네.
여기에 한 5% 정도는 프랑스, 이런 유럽인들
네.
그리고 한국인 구독자 수는 약 1,5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연령대는 주로 10대에서 20대라는 점이 또 허준 씨 유튜브만의 좀 특이점입니다.
10대, 20대 외국인들이 허준 씨의 북한 이야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럼 뭘까요?
허준 씨의 말에 의하면
네.
이 외국에서는 새로운 지식에 대한 어떤 호기심, 그러니까 이런 지적 탐구가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좀 엄청난 유행이라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너 북한에 대해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나 북한에 대해서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엄청 힙하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 힙하다는 거는 좀 너 유행을 제대로 알고 있구나
네.
이런 뜻인데 뭐 실제로 이런 시리아 내전 같은 국가적 이슈에 대해서는 젊은 친구들한테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의외로 이런 북한 관련한 내용물은 외국인을 타겟으로 하는 콘텐츠가 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허준 씨 유튜브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허준 씨가 전태우 기자 유튜브 좀 해보세요. 이런 조언 안 하시던가요?
정말 많은 조언 듣고 왔는데
네.
제가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냥 가볍게 시작을 하라고 합니다. 예, 뭐 많이 준비하려고 하면 네. 끝도 없으니까 가볍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영어 자막을 꼭 달래요. 네, 좀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은 또
네.
좋다고 했거든요.
네.
네, 이 한국의 광고 단가가 조회수가 1회당 3, 4원인데 외국의 광고 단가는 조회수가 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7, 8원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영어 자막을 달아야겠네요.
네.
네. 그렇다면 이 허준 씨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최종적인 목표가 뭐라고 하던가요?
네, 허준 씨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 북한에 대해 먼저 관심을 갖게 하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네.
직접 허준 씨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일단은 저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한 게 사실 먼저라고 생각해서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죠. 정말 많고 다른 유튜버들처럼 뭐 북한에 대해서 뭐 탈북자가 한국에 와서 신기했던 거 세 가지 뭐 이런 걸 안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시청자들한테는 그게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외국인 시청자들한테는 일단 그것보다는 먼저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주목을 먼저 끌어서 이 사람들이 예, 서서히 뭔가 워밍업이 좀 필요하다고 좀 저는 느꼈었어요. 그래서 네. 북한에 대해서 그냥 잠자리 들 때 한 1분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주는 거. 네. 저는 외국인들의 관심을 먼저 가지게 하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네, 탈북민들 남의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유튜브를 통해서 더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탈북 유튜버들의 활약 더 기대됩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두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표현의 자유를 누리게 된 두 유튜버분들 처음 그 자유를 만끽했을 때 하늘을 달리는 느낌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더 많은 북한 주민 여러분과 하늘을 달리는 자유를 정말 누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적 씨의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하늘을 달리다.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목요일에는 중국과 관련된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소식과 함께하는데요. 김지영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또 재미있는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네, 혹시 진행자님께서는 네. 데이팅 앱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봤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아, 저는 제 주변에 네. 이 데이팅 앱으로 이성을 만나서 결혼까지 성공한 친구가 있거든요.
네.
네. 이렇게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손전화 앱을 통해서 이성을 소개받는 데이팅 앱이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네. 마음에 드는 이성을 데이팅 앱을 통해서 만나고 네.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뭐 실제로 뭐 연애를 하기도 하고 결혼도 하는 이런 현상이 있는 거죠.
네.
이런 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데이팅 앱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중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명 집콕족들이 늘어나면서 데이팅 앱의 인기도 더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전성시대를 맞은 중국의 데이팅 앱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소개를 통해서 연애 상대, 결혼 상대를 만났는데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손전화 같은 모바일 기기에 앱을 설치해서 원하는 이성을 찾을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성을 만나면 되나요?
네. 네, 먼저 손전화나 판형 컴퓨터에 앱을 설치한 뒤에 회원 가입을 하면 되는데요.
네.
그런 다음에 자신의 사진 또 지역, 성별, 이상형, 뭐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올립니다.
네.
그러면은 주변에서 데이팅, 그러니까 연애가 가능한 사람을 보여주는데요.
네.
거기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르면은 그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중국에서 인기 있는 데이팅 앱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먼저 5억 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한 모모라는 앱이 있는데요.
네.
이 모모는 손전화에 내장된 위성 추적 장치를 활용해서 회원들이 서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성과 온 오프라인 채팅, 그러니까 화상에서 대화도 할 수 있고
네.
현장에서 직접 만나 대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앱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에서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앱이 탄탄인데요.
네.
탄탄의 경우에는 이성의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들면은 화면을 오른쪽으로 넘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면을 왼쪽으로 넘기는 그런 앱입니다. 남녀 모두
잔혹한데요?
이성을 고를 네. 때는 냉정하게 네. 해야겠죠? 네. 남녀 모두 오른쪽으로 넘기면은 1대1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데요.
네.
이 탄탄은 2017년부터 2년간 7만%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대단하네요.
해요. 네. 네. 그래서 이 같은 성장세를 눈여겨본 중국의 인기 소셜 플랫폼 앞에 소개드렸던 이 모모가
네.
지난해 7억 6천 3백만 달러의 탄탄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 최근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에서도 데이팅 앱을 선보였다죠?
네. 환이라는 데이팅 앱인데요. 네. 그동안 중국의 데이팅 앱 서비스는 중국의 대도시, 그러니까 북경, 상해처럼 고학력자들이 많고 소득이 높은 1, 2선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여기 이곳에 직장인, 학생층을 겨냥한 그런 앱이었는데요. 네. 하지만 환희가 목표로 하는 주 사용자는 3, 4선의 지방도시 사람들입니다. 최전방 전선을 벗어나서 후방에서 시장을 만들어내려는 시도인 거죠. 3, 4선 도시들은 인구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미혼자 역시 많은데요. 네. 코로나19 이후에 데이팅 앱 가입자가 급증한 3, 4선 도시의 흐름을 읽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틈새 시장을 공략한 것 같아요. 중국 데이팅 앱 이렇게 다양한 것 같은데 시장 규모가 꽤 크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중국 데이팅 앱 시장 규모는요, 무려 116억 위안으로 추정됩니다. 2017년 40억 위안이었던 중국 온라인 데이트 및 중매 산업 매출은 2020년 53억 위안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19로 외출이 거의 불가능해지자 네. 사용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탄탄은 최근 일간 이용자가 1,050만 명, 월간 이용자는 3,500만 명 수준으로 확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고요. 네. 중국 최초의 온라인 중매 서비스인 전 아이왕의 경우에는 올 춘절 연휴 일주일간 전년 동기보다 39.3% 증가한 1,000만 명이 넘는 사용자가 접속했고요. 이 중에서 1만 300명 이상의 이용자가 실제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정말 대박이네요. 중국에서 이렇게 데이팅 앱의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남한에서 명절에 네. 미혼자들이 이제 가족들을 만나면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너 올해 나이가 몇이지?
아이고.
여자친구는 있니? 네. 남자친구는 있니? 뭐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미혼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이 결혼을 했는지와 같은 그런 질문이라고 네. 하는데요. 이런 영향으로 맞선, 결혼, 데이트 관련 서비스의 수요가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국이랑 굉장히 비슷한 그런 모습인데 중국에도 결혼을 안 한 성인이 많은가요?
네, 실제로 중국의 미혼 성인 인구수는 엄청난데요. 그 인구수가 2억 4천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네. 이들은 온라인 만남에 매우 익숙한 세대들이고요. 또 중국의 남녀 성비가 불균형하다는 점도 데이팅 앱 시장의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남성 인구는 7억 1,500명, 여성 인구는 6억 8,500명 정도로 차이가 좀 있죠. 예. 그렇다 보니 남성들은 데이팅 앱으로 원하는 상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좀 쉽게 여자친구 만들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데이팅 앱을 통해서 편리하니까 네. 이 IT 기술의 발전이란 네, 사랑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서 얘기했지만 우리 코로나19가 또 데이팅 앱의 인기 상승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쳤을 것 같은데요.
네. 중국에서는 코로나19 이후에 거의 모든 모임이 금지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재택근무도 또 병행이 되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실내에 있는 시간이 많아 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성을 만나고 싶다는 의지도 있지만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서 이런 스트레스와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다는 이용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 데이팅 앱이 단순히 사랑을 찾는 게 아니라 고독에서 벗어나는 그런 소통 수단이 된 셈이죠.
그러네요. 뭐 외로우니까 우리 모두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사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데이팅 앱으로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중국 소식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소식 기대할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매일 영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영어를 배워보는 코너인데요. 자, 여러분, 보통 우리 자기소개를 할 때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 표현은요. I am Sophie. I'm Sophie. 이런 식으로 하죠. 참고로 제 영어 이름이 Sophie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화상으로도 그럴까요? 조금 다른데요. 전화 받을 때는 I am Sophie 대신 This is Sophie.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는 그래서 여보세요, 저는 신지은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요. Hello, this is Sophie. 이렇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5월 1일 금요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평안북도 지역엔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삼지연 4도, 청진 6도, 해산 7도, 강계 11도, 신의주 함흥 12도, 개성 사리원 해주 13도, 평양 원산 14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진 16도, 해주 17도, 신의주 개성 삼지연 21도, 사리원 23도, 원산 25도, 평양 26도, 함흥 해산 27도, 강계 28도입니다. 이어 해상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에서는 오전에 0.5에서 1m로 일겠고 오후에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1에서 2m로 일겠고 오후에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앞바다에서는 오전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708.32원입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게 공식 후계자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북한당 정치국 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당 정치국 회의에서 김여정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재임명된 것은 백두혈통의 통치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다만 여전히 정치국 후보위원에 머물러 있는 김여정이 곧바로 후계자의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을 것이란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복귀 후 한 차례 공식적인 절차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국의 군과 정보 당국은 최근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9일 군 소식통은 국회 국방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북한 김정은 동향에 대해 질의를 해왔다며 국방부와 합참 정보 당국은 김정은이 정상적으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평가 결과를 회신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군과 정보당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1일 이후 공개적인 활동을 하고 있진 않지만 그의 통치 방식인 감사, 생일상 등 메시지 발신을 통해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정 타격으로 북한이 17년 만에 국내용 국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외교 전문 매체 포린 폴리시가 보도했습니다. 금융 전문가인 토머스 버는 포린 폴리시의 기고한 글에서 공채 규모는 북한 예산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알려졌으며 발행 목적은 시중에 유통되는 외화를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북 제재로 국제금융기구에서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북한이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취한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로 미등록 외국인들을 꼽으며 철저한 방역 조치와 의료 접근성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외국인 밀집지역 방역 강화와 함께 이들이 신분 걱정 없이 마스크를 공급받고 보건소나 의료단체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우리나라에 약 38만 명의 미등록 외국인들이 체류 중이라며 불안한 신분으로 의심 증상이 있어도 선별진료소를 찾지 않을 개연성이 높아 언제든지 지역 감염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방역의 사각지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통계 사이트인 월도미터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313만 명에 이르고 누적 사망자는 21만 7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 수 1위인 미국은 여전히 2만 명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10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5만 9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스페인은 신규 확진자가 2,700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23만 5천여 명, 누적 사망자는 2만 3,800여 명입니다. 이탈리아는 확진자가 2천 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2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2만 7천 명입니다. 지금까지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한국의 백과사전에서 근로자의 날, 그러니까 노동절을 찾아보면요.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 이렇게 나오는데요. 내일 노동절엔 한국의 수많은 근로자 여러분뿐 아니라요. 우리 북한의 주민 여러분들도 모두 근로의 노고를 잘 위로받으시면서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쉬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만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의 신지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노래 선물 하나 더 띄워드립니다. 오늘이요, 4월의 마지막 날. 아, 이렇게 아쉬운 봄이 또 한 걸음 멀어져 갈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마음만은 서로에게 늘 따뜻하고 설레는 봄일 수 있는 거겠죠? 성시경의 너는 나의 봄이다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린 다음 주 5월 4일 월요일에 또 만나요.